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리수용 부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 석 달이 됐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리수용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북한 고위 인사가 베이징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인사를 면담한 것도 꽤 오랜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로 인해서 상당히 냉각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북한이 핵실험을 잇따라 하고 또 장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 등을 잇따라서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과거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상당히 그 소원해졌다 이렇게 평가가 됐었는데요. 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리수용 북한의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아닙니까? 상당히 고위급 인사가 네. 중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리수용 부위원장을 면담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고위 인사를 베이징에서 면담한 것은 지난 2013년 5월에 당시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때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만이죠. 3년 만에 처음이고요. 또 사실 지난해 9월에는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중국 정순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베이징을 방문한 적이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그때도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시진핑 주석을 전승정 행사에서 잠깐 만나서 악수를 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면담을 해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3년 만에 이뤄진 것이고요. 사실 이런 시진핑 주석의 면담이 아니더라도 이 북한의 또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상호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네. 다만 이 중국 인사가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작년에 류 윈산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이 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10월 달에 평양을 방문해서 당시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를 계기로 해서 일부 언론들에서는 북중 관계가 좀 해빙의 무드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없지 않았었지만 네. 또다시 발생한 그런 돌발 변수들이 일부 생기면서 계속해서 냉각된 상태로 있었고요. 바로 이런 점에서 리수용 부위원장의 이번 전격적인 베이징 방문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 면담 이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꼽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윤국한 기자가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최원기 기자가 이 리수용 부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왔나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중국을 방문한 북한 노동당의 류수용 정무국 부위원장이 1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요, 류수용 부위원장이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을 약 2, 30분가량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소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어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북중 우호협력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며 북한과 함께 노력해서 북중 관계를 수호하고 돈독히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은 북한 대표단의 이번 방중에 대해 양당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하는 전통을 확인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양당의 양국 관계를 중시하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민이 경제발전과 민생개선, 사회주의 사업건설에 더 큰 성취를 이룩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리수용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구두 친서에서 북한은 북중 간 전통 우호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중국과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에 리수용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4차 핵실험 이후에 이제 북한의 아주 고위급 인사가 방문한 첫 번째 케이스가 된 것으로 보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이 핵 문제가 논의가 됐을까? 이 점도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알려진 것이 좀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현재 주요 핵심적인 현안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소원해진 관계를 개선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네.
또 핵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조정을 이루는 것이죠. 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맞춰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민생 문제 등과 관련해서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양측 간의 현안으로 제기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 문제는 핵심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네.
바로 이 핵 문제 때문에 관계가 소홀해지고 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핵심 사안인 핵 문제를 이번에 양측이 논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전혀 없습니다.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이 일부 있긴 합니다. 이 북한 측은 이번에 시진핑 주석을 면담한 자리에서 지난 7차 당대회에서 핵과 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결의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입장을 전달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그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에서 화춘잉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북한과 관련해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 그래서 핵 불용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사실 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북한이 이번에 뭔가 모종의 합의점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겁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개적으로 나온 부분에서 있는 얘기고요. 그 밖에 리수용 부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을 면담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대외 연락부장 숭타오 부장도 만났고요. 또 전임 그 부장이면서 지금은 정협의 부주석을 맡고 있는 왕자루이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점을 보면은 틀림없이 양측의 관심사, 특히 중국이 아주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해서 뭔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네. 자, 이런 그 추세로 봐서 과연 이제 북한과 중국 사이에 해빙이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하는데 그런데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보면 리수영 부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북한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북중 관계에 뭐 달라진 게 없다고 보지 않을까요?
네, 그것이 뭐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리수영 부위원장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면담을 했지만 북한과 중국 간의 그 언론 보도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시진핑 주석의 그 면담 내용, 발언 내용은 제가 쭉 전해드렸고요. 이수영 부위원장이 북한에 돌아간 다음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수영 부위원장이 시 주석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인사와 구두 친서를 전달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중국의 공식 또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은 북한이나 중국이 전부 다 기존의 입장, 중국은 핵실험을 하지 마라 이런 입장 어떤 걸 입장을 밝혔고 북한은 기존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일종의 평행선을 달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이 모종의 어떤 관계 개선을 노린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그 신임하는 측근인 그 리수용 부위원장을 베이징을 보내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을 또 만났고요. 또 한 40명이나 되는 여러 북한의 고위관리들이 가서 중국의 당, 중국 공산당의 그 고위관료들과 굉장히 심도 깊은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은 기존 입장, 핵 불용 또는 핵경제 병진정책 기존 입장을 다시 재확인하면서도 이런 상황 아래서 어떻게 북중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겠느냐 또는 동맹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런 일종의 하나의 탐색전을 벌이지 않았느냐 어떤 절충을 모색하지 않았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에 관해서 그 발언한 것을 보면 이것이 북한한테 경고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미국이나 일본 쪽에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광범위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데 과연 이 시 주석의 한반도 안정과 대화 재개를 강조한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북한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주변국들, 또 일본이나 미국이나 한국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 제가 그 2013년에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시진핑 주석을 면담했을 때 자료를 좀 보니까요. 네네. 그때도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리수용 부위원장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중국은 각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서 국면을 안정시키고 육자회담을 재개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세 가지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늘 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걸로 말하자면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의 입장을 우리가 보면은 중국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연례 군사 연습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자극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바로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아울러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역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리수용 부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거듭 재확인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 시 주석의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나오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북중관계라든지 네. 한반도 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국이 북한이 이번에도 역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병진 노선을 언급하면서 그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거 아닙니까?
네네.
원칙에 있어서는.
네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거듭 확인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제재라든지 대화 협상 이런 카드들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이것이 바로 앞으로의 북중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 그리고 미국과 북한 관계 중국과 미국 관계 이런 것들 전반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이 육자회담 등 북핵 협상 재개를 원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 모종의 제안을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이것이 다 뭐 추측에 불과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그 북한은 전방위적으로 중국 또 국제사회의 제재 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제재의 상황에서 그 출구를 찾기 위해서 중국에 대해서 모종의 제안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핵실험 유해를 그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번 북한의 그 7차 노동당 대회 전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국제사회가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5차 핵실험을 아직까지는 안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5차 핵실험을 유보하고 전방위적으로 그 대화 국면을 하고 또 북중관계를 정상화해서 6자회담으로 출구를 찾으려는 이런 어떤 그 의도를 갖고 중국과 이런 어떤 타진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구두 친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혹 여기에 그 자신이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아, 물론 구두 친서 공개된 내용에서는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가 잘 아는 바대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국가주석으로는 처음으로 우방 동맹국인 북한보다는 한국의 국가원수와 정상회담을 한 그리고 또 한국을 먼저 방문한 그런 정상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 바로 그런 점 하나도 북한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고 또 자극한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었던 건데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정상과도 아직 회담을 한 적이 한 차례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진핑 주석하고 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원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은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관측이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양측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관측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정상회담으로 그 이어질 수 있을 만한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 않느냐
네.
이런 관측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물론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번에 리수영 부위원장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북한 대표단이 아까 40명이나 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수행원을 많이 대동하고 간 건 뭐 때문일까요?
뭐 이것도 뭐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그 수행원의 규모입니다. 이번에 상당히 리수영 부위원장이 많은 수행원 대표단을 이끌고 왔는데요. 약 40명이나 돼서 중국 측이 약 버스 두 대로 이 공항에서 숙소까지 실어 나르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역시 경제 분야에 많은 협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과 중국은 최대의 경제 파트너긴 합니다만은
네.
대북 제재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록강 철교가 있는데요. 단둥관 시들 연결하는 철교인데요. 중국이 돈을 대서 거의 다 새로운 철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99% 완성이 됐지만 어떤 이유인지 연결이 지금 안 된 상태고요. 또 대북 제재로 인해서 그 식량 또 그 석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이 이런 일련의 그 경제 협력 문제를 깊숙이 논의하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외부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그 방문이었기 때문에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방문에 대한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미국 정부가 리수영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측통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이 혹시라도 지금 유엔 안보리의 제재 국면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북한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특별히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압박의 강도를 늦추거나 또는 지원을 대규모로 제공한다거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사례의 하나로 미국 재무부는 리수영 부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하는 기간 중에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은 말하자면 중국을 겨냥한 지정국 그 대상국 지정 자체가 이 중국의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적인 기관들을 겨냥한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이런 발표를 통해서 북중 간에 좀 뭔가 미러리 이뤄지는 듯한 분위기에 대해서 현 국면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 들어보시죠.
중국과 북한 관계가 한반도 평화 안정 및 북한 비핵화는 물론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게 하는데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 관계 관련해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한국 외교부의 조준혁 대변인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이 한국 전문가들은 리수영 부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 북한의 그 리수영 그 부위원장이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고 또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한 것은 북중 두 나라가 기본적으로 그 핵 국면, 제재 국면 속에서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 정치적 수요를 갖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한국 국방연구원의 그 김진무 박사는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표명하고 또 북한을 압박했지만 이에 따른 부담 때문에 북한을 회유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그 미국 반응 잠깐 살펴봤는데요. 혹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사실 미국의 전문가들도 한국의 전문가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번 방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번 리수용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 그리고 시진핑 주석 면담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저에는 역시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변화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측에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그 제재 강도라든지 압박을 누그러뜨리고 이럴 근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그 관계도 급속도로 가까워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분석을 하는 겁니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북한의 리수영 부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면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재무부의 발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예, 그 재무부가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이 최근에 의회에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재무부가 북한을 이번과 같이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미국은 그동안에 그 국제기구죠.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가 그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국으로 그 지정을 해서 각국에다가 이것을 통보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의보를 발령하긴 했습니다.
네.
자국의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과 거래할 때 조심해라, 이런 그 주의보를 발령하긴 했지만 미국 법에 따라서 이렇게 북한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네.
핵심은 그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이 북한의 금융기관들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계좌를 이용해서 북한의 금융기관들을 위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문맥상으로는 미국의 금융기관들과 이 북한 측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은행들의 거래가 달러화를 주로 해서 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말하자면 미국 과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제3국의 은행들일지라도
네.
이 경우에 북한 측과 거래를 할 경우에는 바로 말하자면 미국의 금융기관들의 접근이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것은 사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과 결부지어져서 이 북한에 대해서 전 세계 금융체제의 접근을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네.
그런 아주 굉장히 심각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금 세탁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를 좀 설명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자금 세탁 우려국이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아울러 같이 최원기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자금 세탁은 그 일반 청취자들께서는 들으시기엔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세탁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네.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피아나 무슨 이슬람 테러 조직 같은 조직들이 불법 자금을 써서 그 마약이나 이제 무기를 거래할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 그 공개된 정상적인 그 은행에 가서 금융 거래를 할 경우에 인터폴 같은 그 국제적인 그 조사 당국에 의해서 그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그 금융 거래를 몰래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자금 세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들면 자금의 출처나 그 이동을 감추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자기 진짜 명인데 다른 사람의 명의로 그것을 거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마피아 조직이 다른 어떤 조직한테 100만 달러를 이제 보낸다 이럴 경우에 100만 달러는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니까요.
네.
이것을 작은 단위 그러니까 만 달러짜리로 한 100개를 나눠서 여러 가지 그 계좌로 해서 분산해서 보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그 자금 세탁에 해당이 되고요.
네.
아까도 이제 자금 세탁 그 우려국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러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금 세탁 우려국이 되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 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금융 거래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그 베이징이나 유럽으로 어떤 뭐 만 달러를 보낸다 이렇게 할 경우에요. 바로 북한이 그 유럽의 어떤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중국이나 미국이 갖고 있는 금융 거래 그 전산망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중국이나 유럽의 그 금융기관들이 거래 자체를 꺼립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 금융 거래가 2중, 3중으로 차단이 되는데 이것이 그 상당히 그 강력한 그 금융 거래 차단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북한이 국제 금융 거래 창구가 막혀서 한번 혼이 난 적이 있죠. 2005년에 이 마카오에 있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이 이제 옌데 그때와 지금은 그럼 어떻게 다릅니까?
예, 그 BDA,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사건은 사실 2005년에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 간의 9.19 공동성명이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합의로 사실 북핵 문제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졌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미국 재무부가 다음 날이니까 9월 20일이죠.
네.
이 방코 델타 아시아 마카오 소재 작은 은행입니다.
네.
이 작은 은행이 북한 돈을 그 세탁하는 그런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네.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것이 사실 미국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말하자면 그 여파 파장을 불러왔는데요. BDA에 대해서 BDA와 그 말하자면 금융 거래를 하는 다른 나라 은행들이 미국의 금융체제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될 것을 우려해서
네.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니까 사실 북한 돈이 막히고 북한과의 거래를 상당히 꺼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네.
이번에 사실 미국 재무부의 조치는 당시의 BDA 조치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겁니다.
네.
2005년 당시에는 미국 재무부가 BDA라고 하는 조그마한 은행을 말하자면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그것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들에 대해서도 제약을 가한 조치였지만 이번에는 아예 북한을 자체를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훨씬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앞으로 그 제재의 효과는 말하자면 그 원리상으로는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 BDA 사건에 그 말하자면 그것을 교훈 삼아서 말하자면 자금을 상당 부분 그 거래처를 숨기거나
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찾아낼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네.
그것이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북한은 중국의 금융기관에 상당수 계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은 그러면 미국의 이런 조치에 어떤 입장일까요?
중국은 미국의 이런 그 독자적인 대북 제재, 특히 이런 금융 제재에 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을 그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미 재무부의 조치를 반박을 했는데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재무부의 대북 조치에 대해 묻는 질문이 나오자 중국은 그 어떤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에 근거해 다른 나라의 제재를 가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긴장을 격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런 것은 그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그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 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제재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각국 미국, 일본, 한국 등이 어떤 북한에 대해서 그 독자적인 제재를 취하는 것은 이것은 그 유엔 안보리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것인데요. 이것은 그 중국의 오래된 입장 중에 하나입니다.
네. 뉴스 포커스 북한이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된 내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가 석 달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내용을 좀 요약을 해 주실까요?
예, 그 3개월 전에 그 이 제재가 발표됐을 때 사실 그 전문가들은 특히 또 미국의 사만타 파워 유엔 주재 대사도 얘기를 했는데요. 유엔의 70년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만큼 이번 2270호가 상당히 실효적이고도 막강한 그런 그 제재 효과를 담고 있다.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네. 실제로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핵심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네. 일단 북한의 무기 거래와 관해서는 이 소형 무기 수입도 북한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대량 살상 무기라든지 다른 무기들은 이미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북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무기 금수 조치가 내려진 것과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들을 확장했죠. 그래서 그 북한의 원자력 공업성, 국가 우주 개발국, 그리고 정찰총국 이렇게 해서 제재 대상 기관, 개인 이렇게 늘려서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북한 개인 28명, 그리고 또 단체는 32곳이 제재 대상으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네. 대외 교역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의 핵심적인 그 대중국 수출 그 품목인데요. 석탄, 철, 그리고 철광 이런 것들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물론 민생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밖에 또 금이라든지 바나듐광, 티타늄, 히토류 이것도 북한이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광물들인데요. 이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항공유는 그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원유 공급은 예외로 했고요. 그 전체적으로는 그 이 전문 12개 항에 본문 52개 항에 달하는 그런 결의를 통해서 아주 전면적인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 대북 제재에 대해도 전문가들은 중국에 바로 그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대북 제재를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중국이 그 대북 제재 이행에 협조적이고 그 잘 이행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난 그 유엔 안보리가 그 결의안을 채택한 지 한 달 뒤인 4월 5일 날 중국 상무부가 북한으로부터의 그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가지를 발표했는데요.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석탄과 철, 철광석 이런 그 광물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실제로 북한과 중국 간의 그 교역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4월에 그 북한과 중국과의 교역액을 보면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10%가량 줄어들었고요. 중국이 수입한 북한의 석탄과 금 이런 그 광물의 양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자, 뭐 선박, 해운, 항공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 제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안보리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유럽, 일본 등은 어떤 독자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주실까요?
예, 큰 틀에서는 유엔 안보리 2270호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하자면 북한으로부터 사치품이라든지 이런 수출 금지 품목 또 수입이 금지된 품목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새롭게 무슨 이 나라들이 독자적인 다른 내용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상당히 꼼꼼하게 안보리의 그 이행의 그 결의에 따른 제재 조치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럽과 일본 등은 제재를 가장 선도적으로 앞서서 이행하고 있는 나라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리수용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소식, 또 미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내용,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된 지 석 달이 됐는데 그동안에 제재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